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은 아직 쿠알라룸푸르에 있다고 스브라마니암 사타시밤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이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어제 김정남 씨의 시신이 화장터로 옮겨졌으며 그 뒤 베이징행 항공편에 실려 북한으로 향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스브라마니암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법의학 부처에 시신 반출 요구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아직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브라마니암 장관은 또 보건부는 시신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김 씨의 시신에 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의 친족들이 시신 처리에 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북한에 고립돼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에 관한 협상은 외교부와 총리실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세 곳의 건설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의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필요시 언제든 전투기 등 군용 자산을 분쟁 지역으로 파견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신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이 인공섬에 활주로와 항공기 배치시설, 레이더 부지, 견고한 지대공 미사일 격납고 등을 완성 또는 거의 완료했다고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스프레틀리 군돈의 수비와 미스치프, 피어리크로스 섬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 분쟁을 빚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을 위해 이란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란과 러시아가 잘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러시아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이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어제 핵 보유국들이 반대하는 핵무기 금지 협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지지자들은 핵무기를 국제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사용될 경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의 나라들은 지난해 핵무기 금지 협약 회담 개시에 찬성했습니다. 김원수 유엔 군축 고위 대표는 핵무기는 인류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핵무기 해체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0여 개의 나라들은 어제 핵무기 금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협약에 반대하며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양된 여객선 세월호에서 오늘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갑판위 세월호 선수 쪽 A데크 아래에서 4에서 18cm 크기의 유골 6점과 신발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장소인 A데크는 객실 부분이어서 미수습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골 조각이 한 사람의 것인지 또 인체의 어느 부위인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유전자 감식에 2에서 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가 여행객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 이민관리들의 검색 관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나이트 퍼스트 어멘드먼트 인스티튜트는 이민관리들이 전자기기에서 찾은 자료를 보관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없는 정밀 심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가 필요하다는 드레스덴 선언의 정신은 유효하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압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어떤 공격과 도발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유적 조치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5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 교류가 필요하다는 드레스덴 선언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압박이 우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발표 3년을 맞아 드레스덴 선언의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비핵화 등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노력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복합 농촌단지 조성, 역사와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 통일 시도라고 비난하며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라 대형 도발을 감행한 뒤 한국 정부도 드레스덴 선언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드레스덴 선언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기반해 남북 교류 협력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구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이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지난해 초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전면적인 단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계없이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지원이 전부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의 핵 질주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한국 정치의 혼란이 겹쳐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드레스덴 제안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제에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드레스덴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북 간의 어떤 의미 있는 협력이나 화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와 또 남한 내의 그 대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상당히 그 대북 정책을 좀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차원에서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역시 저 차원에서 출발해서 고차원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본격적인 경제교류 협력이라든가 정치적 교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류 재개를 타진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고조된 대북제재 분위기와 한국 국민들의 악화된 대북 여론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와 엄격한 검증 절차가 보장된 인도적 지원에 남북 교류를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어떤 공격과 도발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철통 같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all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the face of these threats is ironclad.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 경고와 관련해 어떤 공격 혹은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미군이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을 비난하며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북한 군사 훈련 방식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is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 ROK exercises, the DPRK has not invited monitors to observe its own military.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 훈련에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지 않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수개월간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고 유엔 회원국들 역시 참관단을 파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중 항공 노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will demonstrate global consensus in imposing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북한의 국제 무역, 금융 거래,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단둥 랑터우 국제공항은 오는 28일부터 단둥 평양 간 왕복 전세기를 운항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중대하고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를 목표로 한 UN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40개 나라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7일 유엔 총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Is there anyone that believes that North Korea would agree to a ban on nuclear weapons.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 금지에 찬성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제사회는 핵무기 감축 문제에서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는 좋은 결과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환호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각국 국민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선 핵무기 금지가 배드 액터, 즉 나쁜 행위를 하는 나라들에게 핵을 허용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좋은 나라들은 핵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은 지난해 10월 123개 유엔 회원국의 찬성으로 이날 공식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 등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은 1968년 채택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토대로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시작된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에 이릅니다. 이들 나라 유엔 대사들은 이날 헤일리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경우 NPT 채택 이후 핵무기의 85%를 감축했다며 NPT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 역시 핵무기 감축은 영국 정부의 오랜 목표라면서 냉전 시대 이후 영국은 핵무기 50%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이고 다자적인 국제체제 아래 핵무기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영국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도 미국 등의 참가 거부를 이유로 들며 이번 협상에 대한 불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협상을 위해 유엔 총회장에 모인 나라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군축 대사는 북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In particular, North Korea since last year has conducted two nuclear tests and launched more than 20 ballistic missiles in clear violation of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moreover, it is
북한은 지난해 이후 두 번의 핵실험과 2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 강국에 대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금지협약 협상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회의와 각국의 의견 교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협상은 오는 6월 15일 시작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자신들의 핵 보유와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도발이 아니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새로운 도발을 앞둔 명분 쌓기 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도발의 결과라고 강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전쟁에 앞서 상대방의 도발과 위협을 날조하는 건 미국 등 적대 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길서 북한체제연구실장은 북한 매체의 이 같은 주장은 강대강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정책이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와는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핵을 보유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탈퇴하고 나서부터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NPT 룰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핵 보유를 하겠다는 걸 체제 목표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북한 김정은의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 보유 있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한 걸 인정받고 어떤 협상을 해나가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 모델을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핵 보유가 도발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NPT,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여전히 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NPT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핵 핵보유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다 이거죠. NPT를 탈퇴를 안 했으니까. 탈퇴 선언을 했지만 탈퇴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NPT 여전히 NPT 당사국 파티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시도하고 핵 보유를 함으로써 NPT상 국제 의무를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죠.
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노동신문의 논평원 기사와 관련해 새로운 도발을 앞둔 명분 축적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보여준 도발의 양상을 볼 때 항상 도발 직전에 자신들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명분을 호소하는 적이 많아요. 즉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북한이 4월 달에 조만간 제6차 핵실험이나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명분 축적용 발언이다.
한편 노동신문은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도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을 주장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언제나 선전포고도 없이 불시에 무력 침공을 감행해 왔지만 그 어떠한 군사적 침공도 통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무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새 대북 정책에 선제 타격 선택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란 풀이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한 달 안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채 미한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특히 활발해진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앞으로 30일 이내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50%로 예측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7일 전문가 분석, 위성사진, 과거 통계 등 전통적 자료에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접목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4일 이내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22%로 추산됐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30일 이내 대량 살상무기 활동 가능성이 지난 18일부터 꾸준히 높아지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22일 51%로 정점에 오른 뒤 다소 떨어졌으며 27일 오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예측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되는 미한 독수리 연합훈련과 키리졸브 훈련 기간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이 연구소의 실증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언론의 추측과 달리 북한의 도발은 미한 군사훈련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훈련 시작 4주에서 8주 전 미북 관계를 최상의 예측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미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이후 시작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9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올해 들어서도 두 나라 관계 지표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북한은 벌써 2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다음 달에도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3차례 했다는 미국 CNN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19일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 외에도 최근 수주간 세 차례 엔진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각 정부 기관을 통해 결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15일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5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6자 회담, 대화와 협상 등 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분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결의 2325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에 대한 포괄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에 이처럼 자국의 주장을 담은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제출한 22705 이행 보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제시한 이행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사드 반대나 대화 등 평화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 자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325 채택 이후 모든 중국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 등에 결의 이행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이 공동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한 사실과 함께 지난 2월 18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린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월 중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이 정한 상한선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은 중국에 석탄 약 9,700만 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3% 증가한 액수입니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올해 들어 총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올해 대중 석탄 수출이 유엔 결의안에 지정된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25는 2017년부터 한 해 수출액 4억 달러나 수출량 750만 톤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수치를 상한선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초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초과 수출된 석탄 1억 3천만 달러치와 올해 1~2월 수출액을 합하면 상한선 4억 달러에 근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25는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이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통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어기고 2016년 12월 모두 1억 8천만 달러치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중국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역시 석탄이었고 의류가 6,200만 달러치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품으로 액수로는 6,100만 달러에 달했고 다음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 차량 3,300만 달러치가 북한에 팔렸습니다. 한편 대북결의 2325가 교역을 금지한 구리나 아연 은제품이 소액 중국에 팔려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역시 수출입이 금지된 금이나 희토류, 바나듐, 조각상 그리고 헬리콥터의 교역은 없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대중 석탄 수출 관련 통계가 맞는다면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BOA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well, first of all, I think that before China reaches closer to or even breaches the 400 million limit, it's obviously too soon to tell anything certain about compliance.
중국이 유엔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국 내 석탄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호주산과 몽골산 석탄 수입도 크게 줄였다며 중국이 석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미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지 3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토론회가 27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AI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인권제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with sanctions on human rights.
인권 관련 제재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대북 인권 제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무역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secondary sanctions, which would particularly bite Chinese firms, are something that we ought to be doing.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기업들을 식별해 이들이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킹 특사는 특히 미국 정부가 그 같은 중국 기업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대북 압박 도구로 인권이사회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OI 보고서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at is really disappointing is nothing on the ground has really improved in DPRK. And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는 조치들과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더욱 악화된 것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암살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오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핵과 인권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s had 10 years of engagement policy where during the 10-year period we've had as much as 10 billion.
한국이 10년 동안 대북 교류 정책을 실시했고 이때 최대 100억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지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전을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의 진전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최근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을 통해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여자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국제 관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2017년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 4부 리그 경기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북한 대표팀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체류 일정으로 방한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선수단은 선수 20명을 비롯해 코치와 지원 인력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김마태 씨. 김마태 씨는 미국에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가족과 일자리, 그리고 보금자리인 집도 얻었습니다. 북한에선 성분이 그리 좋지 않았던 김 씨는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신분도 얻게 됐습니다. 올해로 미국 생활 3년째인 김 씨와 김 씨의 딸 해미는 미국에서 영구히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린카드, 영주권을 취득했고 내후년이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생깁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이 된 겁니다.
미국 정부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미국 정부와 한인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 덕에 김 씨는 딸과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는 일에도 나름대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김 씨는 조선족인 아내의 집안이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면서 아내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혈압이 좀 높은 체질이니까 그 집이 아버지도 그렇게 며칠로 일찍 돌아갔고 오빠도 그렇게 일찍 돌아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 좀 있죠 뭐 아무래도 그릇 같은 것도 깨뜨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약간씩 졸고 하고 이제 날씨가 추우면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고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는 김 씨는 중풍에 걸린 아내의 병이 나을 거라 자신합니다.
제가 의학 좀 배웠으니까 그걸 치료하면 병이 좀 낫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피, 혈액 그런 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 또 식사도 그렇고 먹는 것도 이제 같이 자기 체질에 맞게끔 해가지고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건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요법이 아니고 또 길어서 10년, 짧아서 3년으로 봐요. 그래서 날 거라고.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을 거란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딸에 대한 마음도 다를 것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저거 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제 발로 걸어갈 때까지야 제가 좀 버텨줘야지 그거서 지켜도 보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김 씨.
미국에서 살아보시니까 물론 이제 한인들을 더 많이 접촉하셨지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 같으세요? 미국 사람들, 네. 그다음에 미국 문화. 네. 네.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이거 참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물질 생활에서 기형화, 정치 사상 생활에서는 반동화, 그다음에 문화 생활에서는 또 사상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북한의 지식인들 자체가요. 그러니까 물질생활에서 기형화 그렇게 하면 사람 먹어야 될 것을 물 개를 뭐 이자같이 먹인다든가 또는 뭐 이자같이 무슨 목기 경기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자같이 목기 경기
먹는 거
이게 맞으면 물질생활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많다라니까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뭐. 예,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자주적인 나라를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물질 생활은 편안하지만 사람들이 사상적 이 특히 미국이라는 게 양육 방식 생존 법칙이 강해서 몇 분마다 범죄가 나오고 몇 분마다 이제 같이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런 것만 나오니까요.
하룻밤을 새도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북한에서 들어왔던 미국을 줄줄이 읊었습니다. 사고도 잦고 범죄 소식도 끊이지 않는 미국이지만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김 씨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끼고 있는 것.
와보니까 많이 다르킨다로 치면 근데 이상은 좀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정확히. 기부의 정신.
기부.
기부, 양보. 이게 시대에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게 가만 보니까 기독교적인 생활관이 사회 전반에 확립이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이런 정신이 아이 때부터 배양돼가지고.
양보와 기부 문화. 김 씨가 2년 넘게 시카고에서 사는 동안 느껴온 미국입니다. 미국에 와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도 물어봤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윤 회장님이 고맙지요. 무슨 얘기? 윤 회장님하고 평통 회장님 두 명 다 고맙습니다. 특히 윤 회장님 많이 고맙습니다. 예전에 윤 회장님이 속여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김 씨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시카고 지역 탈북자들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단체 회장이었습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아무거나. 진심은 통하고 북한 사람을 도와주고 북한 사람을 잘 개발시켜주는 것 자체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기꺼이 한다고.
탈북자들과 소통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김 씨는 그것을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현재 3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카고 내 탈북자들 가운데 한인사회와 소통이 가장 활발한 탈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행사엔 가족을 대동하는 모습은 이제 한인들에게 익숙한데요.
서로 나쁜 감정 가지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예를 들면 뭐 이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북한 사람하고 좀 이제같이 그런 분들. 또 같이 뭐 또 이제같이 북한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생각하나요? 갖고 같이 서로가 그런 걸 너그럽게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서 이 본보기로 돼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국 사람한테서나 우리 북한 사람한테서나 그렇잖아요. 두 사람은 되잖아. 두 사람은 되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었더니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해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김 씨는 최근 미국의 명문 코넬 대학교에서 북한 사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영어가 부족한 이 땅에서 마음껏 활동하기란 어렵지 않겠냐며 기약할 순 없지만 한국으로 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속 사는 데는 미국 시민으로도 계속 사는 데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딸이 이시니까 딸 따라 유기하지 뭐 이런 건 미국이. 그러게 북한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아내의 병이 어느 정도 낫게 되면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싶다고 김마태 씨는 말합니다. 가족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도 탈북자로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 씨는 또 미국에 온 탈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탈북자들이 미국에 처음 오면 이 말을 빼먹지 않습니다.
교회 무조건 나가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왜냐면 이유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러고 들어가네 교회라는 게 구제하는 게 좀 있잖아요. 이제 같이.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나마도 말하자면 뭐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나마도 바깥에 나가서는 안 돼도 맞아. 교회 도움 제가 많이 받았지요. 또 교회 도움도 차도 교회에서 배웠고 편지도 교회에서 다 번역해서 했고 그리고 이사 갈 때도 이사 갔지. 좀 이사도 좀 많이 했어요. 좀 할게. 결혼식 빨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한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 일단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50대 탈북 남성 사찰 집사 김마태 씨는 오늘도 교회 건물을 쓸고 닦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김 씨의 미래를 향한 꿈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딸하고 우선 내가 빨리 종속적인 기도 들어서서 일을 좀 잘해서 북한에도 선수 좀 보내주고 또 대륙기도 좀 하고 여기 사람들도 잘 정착시키고 여기 오는 사람들 앞으로 되면 선교도 갈 수 있어요. 선교도 갈 수 있어요. 중국이니까.
Down that ribbon of a highway.
VOA 뉴스 장량입니다.
Oh yes I did that endless skyway.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애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인양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6점 그리고 신발 등 유류품이 오늘 발견됐습니다. 바다에서 끌어올린 세월호가 올려져 있는 그 반잠수선 갑판 위에서입니다. 세월호는 지난 며칠간 선체 속에 있는 물과 기름 등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반잠수선 쪽으로 맞닿아 있던 이 세월호의 선수 쪽에서 4에서 18cm 길이의 유골 6점이 발견된 겁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것은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또 바닷속 세월호에서 수습했던 마지막 사망자, 그해 10월 28일에 발견됐던 단원고 여학생이었는데요. 오늘 수습하게 되는 유해 신원이 세월호의 탑승자로 확인될 경우 296번째 사망자가 됩니다.
참 반갑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883일 만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추가로 수습되는 건데요. 무려 3년 가까이 바닷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희생자 가족도 일반 국민들도 온전한 형태의 어떤 시신 수습, 인양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한국 사회가 큰 안타까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진도 팽목항 그리고 세월호 인근 바다에서 미수습 희생자 9명이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이 종교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그 시각 즈음에 반잠수선과 맞닿아 있는 세월호 좌현 선수 쪽 창문을 통해서 이 뻘과 함께 유해가 흘러나왔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이 반잠수선 위에 올려졌던 지난 토요일 오후부터 선체에 남아있던 물과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유골 형태가 아니라 일부 유해가 발견된 것인데요. 그러면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이미 등록돼 있는 희생자 가족의 DNA 정보, 또 유골과 유류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유해 형태에 따라서 치아 구조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두개골 형태와 윤곽으로 생전의 얼굴을 복원하는 그런 그 과학 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인양 현장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들, 정부 관계자, 경찰 수습팀이 급파된 상태입니다. 최종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2, 3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 오늘 드디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이 있군요.
네네. 바른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대표 주자를 오늘 오후에 선출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당 가운데 대선 주자를 확정한 것은 바른정당이 처음입니다.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 4선 국회의원인 유승민 의원이고요. 지난 두 달여간의 당내 경합을 벌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오늘 그 실시된 이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국민정책평가단의 평가, 여론조사 등의 합산 결과로 62.9% 득표율로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정당에서도 조만간 최종 대권 주자들이 확정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대통령 선거 42일 전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사람들도 많지만 다음 달 16일까지는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7일부터는 공식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당이든 빨리 후보를 선출해야 선거 전략도 세우고 홍보물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최종 대권 주자를 확정합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정당인 만큼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이 두 당이 서로 이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4월 첫 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서울통신 끝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민소득 GNI라고 하는데요. 27,561달러라고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보다 1.4% 정도 390달러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죠?
맞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7,561달러는 지난해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통계입니다. 뭐 1년간의 국민 1인당의 생산 부가가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네.
2015년 1인당 국민소득보다 조금 늘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이 목표하고 있는 수준이 있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고요.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 이 3만 달러 진입을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탓인지 3만 달러 목표 1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언론들 10년째 못 넘은 3만 달러 벽, 장벽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불황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도 극복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군요.
네네.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야 1인당 국민 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제 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소비가 활발한 상태에서 가계 저축률이 높아야 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가 필요한 건데요. 최근 2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 2.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한국의 사회적 상황, 정치적 현실도 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한 나라는 이웃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26개 나라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재미있게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첫 한국 방문에서 굳건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선택을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과거 북한의 위협은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지금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동맹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밝혀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주변 강대국들도 미국과 함께 노력해 북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공약을 이행하고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강력한 경제적 협력과 깊은 인적 교류, 민주적 가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